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오늘은 참으로 기억할 만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 앞에 돌이키시고 주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을 친히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오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일을 우리가 의식으로 치르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신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감격 하나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노아 방주에서 살아난 노아의 여덟 식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살아남은 여덟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 우리에게 다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거기에 관계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물에 빠져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고기는 아닙니다. 헤엄을 쳐서 밑으로 올라가거나 어디 붙잡고 의지할 데가 있지 않는 한은 물만 있는 곳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럼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배를 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배는 빠지지 않고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빠질 사람이 빠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것만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상징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물바다가 된 곳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상징을 가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물에 빠뜨리지만요 배는 물이 있어야만 또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갖는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뜨듯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자 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세례문답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간증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씀들을 참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이거는 분명히 참으로 아름다운 본심이요 정말 정직한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심과 솔직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복음, 구원의 도리는 진심을 보는 것, 그 이전에 사실의 근거를 둬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비유할 때 누구만이 의사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의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환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다쳐서 죄송하다고 꼭 그러십니다. 병원은 말이죠, 많이 다친 사람일수록 더욱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아주 많이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병원에서부터 차를 보내서 모시고 갑니다. 또 앉혀서 가지 않고 침대차로 모셔갑니다. 영혼의 병원입니다. 여기 오실 수 있는 자격은 아프다는 것을 아시는 자면 너무나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기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서, 다쳐서, 의사가 필요해서, 영혼의 의원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충분한 겁니다. 다친 사람이 얼마나 다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고쳐주실 의사가 어떻게 선언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도 몸이 좋질 않아서 여기 영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에 특진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면 특진을 받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증세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힘을 못 쓰겠고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피로감이 엄습해서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오후만 되면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아픈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정말 괜찮던데요. 의사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언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는 내 약속에 대해 너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고치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지 환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기로 하십시다. 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모든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입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 개판을 쳐도 괜찮겠네요. 이게 꼭 그 다음에 쫓아나오는 질문이죠. 이건 우리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 질문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가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는 얘기 때문에 당황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시 나가 놀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허점입니다. 여기 구반포 저쪽 끝에 가면 이수천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상당히 그 아름다운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냄새가 요즘은 향기롭게 살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그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놉니다. 물고기는 없습니다. 이미 라면 봉지나 떠다니고 뭐 좋지 않은 물건들만 흐르고 있습니다. 물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냄새도 향기롭지 않지만 놀만한 데가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왜냐하면 거긴 차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그 애를 디즈니랜드 구경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뭘 해야겠습니까? 불러야죠. 얘 누구야? 불러다가 그 꼴루는 차 타면 안 태워줄 테니까 악취가 나고 옷이 다 더럽혀졌으니까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하나도 꾸중을 안 하십니다. 공짜로입니다. 돈 안 받고. 그 자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나가서 흙탕물에서 만판 놀아도 언제나 새 옷을 입혀주는구나. 그래서 그가 새 옷을 입고 우리 엄마는 늘 새 옷을 준비해뒀다. 그러고 다시 개천으로 다이빙을 해들어갔습니다. 물론 또 새 옷을 갈아입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중요한 하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디즈니랜드를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늘 개천에 들어갔다 나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와서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늘 상표 뛰다 말죠. 예, 이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골치 아픈 허점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왔는데 물어보면 늘 구원의 감격밖에 꺼내놓는 얘기가 없어요. 정지된 한 시간을 알고 있어요.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빠개스로 하나 우셨다고. 20년이 지나도 정지된 그 날밖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그 날밖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불행하겠습니까? 미국을 갔다 오시면 말이죠, 가서 유학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오셨든 뭘 하셨든 그것이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도 축복입니다. 미국의 기차하고 영국의 기차하고 어디가 더 빠른지 아십니까? 가봤어야지 알죠. 그건 영국 기차가 더 빠르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기차를 못 타봤고 영국에서도 기차는 못 타봤습니다. 근데 우리 클래스메이트한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미국 그 룸메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기차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말이죠, 지나갈 때 바깥 경치가 안 보인답니다. 왜 안 보이냐 하면 그 철로변으로 쭉 전봇대가 있는데 너무 빨라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안 보이고 전봇대가 이렇게 쭉 붙어있는 것 같이 보여서 담장밖에 안 보인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 기차? 영국에서 온 친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의 기차는 더 빠르답니다. 전원을 달리면 이제 목장도 나오고 그 닥치는 데도 있고 밀밭도 나오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기차가 빠른지 그게 햄버거로 보인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소고기, 밀가루가 빵으로 벌써 돼서 이렇게 합쳐서 햄버거가 되니 얼마나 빠릅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말이죠. 그런 경험들. 디즈니랜드를 가기로 했다 그랬고 옷 갈아입은 거 말고 그래서 무슨 기차를 타셨으며 무슨 비행기를 타셨으며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신 일이 있으신가 말이죠. 여러분의 생애 지난 2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 출발한 기억은 분명히 있으신데 김포공항에서 사돈의 8천까지 모여서 모두가 환송회를 했는데 혹시 국내선으로 다시 빠져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국제선 들어갔다 국내선으로 이렇게 걸어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셨느냐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된 것은 그가 어저께를 쳐다볼 필요가 없을 만큼 오늘이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발견한 날은 그의 출발로서 새 생활로의 변화로서 늘 기억돼야 됩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그날밖에 없다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우리는 너무 대속적 차원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이 신자의 걸어가야 할 한 생활의 모습으로서도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건 시작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자의 샘플입니다. 신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을 보실까요? 바로 앞 성경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 말이 재밌어요. 이러므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가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도달한 지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가 순종함으로써 출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착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요. 그 삶의 재미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고생입니다. 제주도를 가도 사실 고생입니다. 미국에 가도 고생이고 어디를 간들 고생 아닌 곳이 없습니다. 집보다 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사실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랑거리도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가장 기다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말이 좀 무섭죠? 군인이 왜 전쟁을 기다릴까요?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군인은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군인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이 나야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을 기다리는 법입니다. 시험 보는 것이 걱정인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죠. 공부 잘한 사람일수록 시험을 봐야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편안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환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야 당연한 요구겠지요. 그러나 한쪽 면에서 따지자면 우리가 정당하게 싸워야 할 싸움마저도 포기하고 살고 있더라 얘기입니다. 뭐 일부러 병 걸리실 필요 없고 일부러 환란 풍파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마저도 우리는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도 없고 거기에 긴박감도 없고 그리고 승리의 쾌감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의 삶을 가장 회피하고 살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상당히 긴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 장만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기는 대속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그 일이 어느 만큼 본인에게 축복된 일이며 자랑스러운 싸움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분이 이기신 것은 그 싸움을 기꺼이 그가 맞이하신 것은 그것이 더 자랑스러운 길이요 더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본인을 위해서 기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출발만 해놓고 아무도 뛰지 않는 경주자 같습니다. 12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이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이러므로가 등장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들, 예,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전부 증거로 제시해 놓고 이러므로라고 얘기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무엇 때문에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생애를 회피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생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현실이 그들을 괴롭히고 타협하라고 종용하고 유혹하는 데 대하여 그들이 육신의 고통과 세상의 오해와 경멸과 수치를 늠름히 당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라는 시간을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준 영역을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며 싸우며 고통을 감수한 사람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이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앞에 주어진 경주를 인내로서 하라는 권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은 누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들을 거쳐오게 하셨는가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출발했는데 혹시 수원역에도 오신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대전지나 김천지나 대구지나 부산까지 가야 하는 경부선을 타셨는데 지나친 역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서울역에서 입장권 사들고 들어가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딘가 통과한 역이 없고 싸운 싸움이 없고 개찰해서 받은 표 구멍 뚫어놓은 것밖에 들고 있는 것이 없다면 이것만큼 가난한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그분과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셨습니까? 그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기적 속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왜 이제 그 속에 들어와 가난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되셨습니까? 그 안에 약속된 모든 이 충만한 약속들을 여러분의 생애에 누리십시오. 이걸 안 누리는 것만큼 미련한 자는 없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권 사놓고 앞에서 김밥 까먹고 돌아오는 사람 보았습니까? 밥을 굶을지언정 들어가서 타고 또 타고 문 닫는데 안 나가고 속에 숨어있다가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러는 법 아닙니까? 신자가 되셔서 개찰하시고 표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개천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샴푸로 머리 감고 이것만으로 반복할 수 있는 미련한 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긴장시켜야 되고 오늘 시작한 출발의 길을 오랫도록 지체하는 자리로서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있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20년을 30년을 통과한 역이 얼마나 있는가? 돌이켜볼 때 출발한 역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람있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실 길이 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미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 생애에 충만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감격하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들어왔으나 앉아서 쉬고 있고 혹시 회피하여 고통이나 당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 숨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주여, 저들의 가난함을 알게 하사 우리의 축복된 길을 놓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 앞에 신앙 고백하교 그 신앙생활을 오늘로부터 출발하는 세례받고 학습서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 충만케 하시는 이요 넘치게 축복하시는 이인 줄 아는 축복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있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되어 이제 그 새 출발을 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큰 축복과 충만하신 인도함 속에 전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